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사실 15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대표 구절로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도 어떤 타이밍에 잘못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그 딱 시간을 놓쳐서 미래에 있었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잡았었다면 역사나 인생에서 가정법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어쩌면 나의 많은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만불이 일불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불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 내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나 책자를 읽어보면 인내로 기다리라는 듯한 내용의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이는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죠. 혹은 분명히 어떤 올 것을 알기에 찬찬히 그냥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영이하고 제 아들하고 가끔 개를 아주 가끔이지만 개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크랩물을 잡으러 갑니다. 개를 잡을 때는 이렇게 아주 쇠로 된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 안에 닭다리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요. 바다 이렇게 탁 열려져 있는데 바다에 이렇게 던집니다. 멀리 던지면은 그리고 한 10분쯤 좀 뭐 15분쯤 있다가 이렇게 건져 올리죠. 그럼 이렇게 줄을 탁 잡아당기면 이 벌어져 있던 게 탁 닫히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닭다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같이 잡혀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줄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제 개들이 올라오는데 이 갖고 갈 수 있는 그 메일 수컷만 갖고 갈 수 있고 특정 크기 이상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와도 다 놔줘야 돼요. 대부분. 한데 하여튼 개 잡는 것은 낚시까지는 아니죠. 전 낚시는 안 해봤는데 거의. 낚시는 기다리는 것이 묘미라고 하죠. 그렇죠? 던져놓고 기다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를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한 10분 남짓, 5분에서 10분. 낚시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5분, 1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던지고 바로 끌어올리고 싶어요, 던지면은. 한 번은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찬영이와 같이 200을 셌습니다. 같이 200. 200이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막 시간이 막 나중에 빨라져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인내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무엇일까? 기다림은 그렇게 단순히 인내, 참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혹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다림은 게으름하고 한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장 차이 같습니다. 기다림과 게으름. 오늘의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19절과 그 17절 요 5장에 있는 만큼 말씀이 일어난 시기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죽고 또 사울의 자손 중 그래도 치리할 만한 이스보셋도 죽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었던 그 아주 초창기 시작하자마자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이 시간도 다윗에게는 오랜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이 소식을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찾으러 오게 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숙적입니다. 숙적.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갓 왕이 되었으니 그를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의 정권이 완전히 안정되고 기세가 더 커지기 전에 다윗 왕 같고 충복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속셈이었겠죠. 보통 큰 승리가 있고 난 뒤에는 마음이 나태해지고 틈이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있는 빈틈을 노리려는 어떤 계획이었을 수도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져서 대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아주 가까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계속된 승리로 사실은 사기가 높아 있는 상태였었고 숙적이 제거된 상태에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찌되었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다윗은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었다 생각하면. 하하, 이것들 봐라, 감히. 여봐라,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라. 우리가 곧 르바인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멸하러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봐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이 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쟁 준비를 하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즉시 우리는 반격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은 정말 그 당시 그 지역의 전쟁의 왕 아니겠습니까? 승리. 그리고 이 르바인 골짜기는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죠. 나의 그 충복들과 일당백의 신하들과 내려가서 부술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오늘 읽은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다시 앞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죠.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할까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답니다. 제가 그들을 치러 갑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그렇게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다림이란 무엇인지를 힌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결정을 이미 내가 해놓고 주님이 내 기도에 맞춰 응답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그 결정에 금방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그의 질문에는 이미 주님의 답을 기다린다라는 기다림이 있는 기도입니다. 블레셋이 코앞에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매우 다른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라고 왜 초조함이 없겠느냐마는 그의 기도는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 묻는 것에서 그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하여튼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고 즉각 올라갑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라 하신 것을 행했고 주님의 말씀하신 결과를 그렇게 얻었으니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 확실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승리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0절 혹은 역대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승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형상들까지, 우상들이죠, 이런 것까지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형상들을 다윗은 모두 태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대승리였던 것이죠.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 정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사기는 대단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가서 쳐부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가고 우상들도 다 태우고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정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의 팽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도 전쟁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고 난 다음에 도망쳤죠. 그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가 퍼져서 숨어버립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후퇴했죠. 아마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다윗이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겼으니 이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흩어진 것을 알았고 내가 거기 후원하고 길이 내 군대들이 완전히 사기탱천했고 바로 쫓아가 그들을 섬멸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까지. 다시는 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게 완전히 박멸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미 승기도 잡았고 이미 하나님께 아까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 이전에 물어보았고 가서 치라 그랬으니 답도 얻었고 이미 이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 했냐 하면 또 묻습니다. 23절을 보니 다윗이 주께 여쭈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까 물었으면 됐지 뭘 또 묻습니까? 그렇죠? 한시가 급한데 말이죠. 빨리 뒤쫓아 가서 그들이 막 전열이 다 안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치면 되는데 또 묻습니다. 제가 다윗 곁에 있었던 신하라면, 아니 왕이시오 왜 또 묻습니까 도대체? 아까 물었는데 아까 답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응답이 지금도 유효하겠죠. 왜 또 묻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치시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신하가 보기에는 다윗이 답답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님의 답은 영 달랐습니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23절을 보면 너는 올라가지 말고 하고 대답하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는데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가 있으면 뒤에 뽕나무 숲이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습격을 하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전쟁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블레셋이 있는 곳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속에서 잘 숨어서 습격 준비를 하고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것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재빨리 움직여서 습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입니다. 24절 뒷부분을 보면 그때의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두 번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완전히 놓쳤겠죠. 다윗의 두 번째 물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리라, 이번에는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 너는 이번엔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진정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역대상에 이제 보면은 같은 내용이 그러므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니 다윗의 명성이 이 모든 땅에 퍼지고 주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엄청난 승리를 다윗 군대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미 이 다윗의 이야기, 지금 방금 드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입을 벌리고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는 모습과는 매우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후반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를 세우고 주변 정세를 지켜보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쫑긋 세우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른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적이 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요새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합해서 보면 그냥 놀러 간 것이 분명 아니죠. 사실 만반의 싸울 준비를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전투 준비가 있는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그것이 준비된 상태였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이 수반된 기다림이고 그러한 준비된 상태에서의 기다림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된 기다림. 주님께서 때를 주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준비가 되어 있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명령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적극적으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껏 전쟁을 그렇게 치르면서 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때의 지금 일입니다. 그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새로 내려가서 그들의 동태 상태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다윗은 분명히 사실 자기 지식 안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도 이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싸움에서조차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전쟁은 이길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해치우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싸우지 말라 했으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명령을 내리면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닌 것이죠. 이미 준비는 된 상태에서 결정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기다림은 절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묻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또한 다음 일을 하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움직이라고 하기 전에 또한 그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죠. 이미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들은 자신의 우상들까지도 버린 채 도망가 버리는 그런 대승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 마음 같았으면 그냥 내쫓아서 쫓아가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첫승 이후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왔었을 때 다윗은 또 물었던 것이죠. 다윗은 승리 뒤에 주님의 결정을 또 기다려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무브하기 전에 가기 전에 또 물어야 함을 이전과 전혀 다른 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린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에서 기다리다가 습격하라 라는 것이죠. 즉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아주 긴장한 상태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습격할 때를 알리면 정말 즉시 움직여서 습격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준비가 뭔가 되었을 때 마음이 들썩이고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에 옮길 때가 많습니다. 뭔가 준비가 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또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움직이지 말라 하신 것이니 이때의 기다림은 사실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어야 합니다. 언제 움직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분명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준비된 기다림으로 나의 액션을 단지 취하지 않은 것뿐이죠. 저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을 옮길 때가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었을 때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상관없이 보이는 구절에서도 저희에게 결정을 말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 알려주실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캐나다로 왔을 때 말씀을 주시니 참 후회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기다림의 또한 가장 훌륭한 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방법부터 공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를 생각해보면 참 왜 그렇게 오셨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수태되고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자라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년이 지나서야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참 그 과정이 오래 걸렸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20세 때는 준비가 안 되었었을까요? 25세 정도 됐었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짧은 3년의 공생활을 진정 강렬하게 3년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24절 아까 같이 읽은 것을 다시 보시면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빨리. 주님의 일에는 언제나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명령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들은요 보면 언제나 그 결정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를 보면 그 결정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무엇이 좋은 결정인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만약에 즉각적인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하면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보이고 저렇게 행하면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보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행동이 옮기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무모하고 즉흥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다른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이것을 볼 때는 우리는 빛이 있을 때만 우리의 결정을 탁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잡지 않으면 빛이 다시 흐려지면서요.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결정에 대한 말씀과 확신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걱정과 불안이 다시 찾아오고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빠지게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결정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한 기다림이 있었고 마음에 완전히 확실한 마음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도록 강권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 올 때 상황이 그랬었고 내 생활 속에서 결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결정에 확신을 주셨었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 날부터 미국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갖고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기도와 여러 상황을 준비시켜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결정의 확신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여 행동에 옮겼을 때는 맨 마지막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훗날 분명히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의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 것이죠. 사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한 템포 늦게 주님보다 늦게 나가는 것이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다가 주님의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함으로 결정을 내렸기에 거기엔 분명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인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정과 행동에 그 결정은 훗날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에 분명히 간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다른 성도들과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하게 주가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신 것을 말씀에 따라 경험했기에 이 전쟁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간증으로 왔었던 것이겠죠. 또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는 결정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주님을 신뢰하며 그 다음 단계로의 한 걸음을 취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있을 때 이 결정이 훗날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을 통한 결정인가 이런 것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정말 큰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께 결정 자체를 묻는 것이고 주님께서 앞서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란 그래서 기다림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게 영적인 간증으로 남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란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 개인의 간증이 내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